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우리 두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 교리적인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되는데 그 예수님의 속죄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형벌 대속론이나 뭐 승리자 그리스도론 아니면 도덕 통치론, 치유론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뭐 만화경론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특별히 그 승리자 그리스도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을 것 같지만 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염려가 되는데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하나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딸하고 테니스를 친 적이 있었습니다. 테니스를 치면 제가 더 잘 칠까요? 제 딸이 더 잘 칠까요? 제가 테니스를 그렇게 잘 치는 건 아니지만 딸보다는 잘 칩니다. 근데 시합을 했는데 첫 판을 졌습니다. 진 게 아니라 져줬습니다. 눈치채지 못하게 아슬아슬하게 져줬습니다. 그랬더니 딸 녀석이 막 기뻐가지고 의기양양해가지고 막 얼굴이 막 교만해지더라고요. 한 판 더 했습니다.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아빠 한 판 더 하자고. 그래서 세 판째 했는데 제가 마지막 판을 져줬습니다. 마지막 판도 아슬아슬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져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딸에게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지만 사실은 이겼습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저의 목적은 딸에게 이기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테니스를 함께 침으로 말미암아 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또 딸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테니스를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졌지만 저의 목적은 달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이긴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은 이기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게 사탄의 문화입니다. 사탄의 문화 속에서는 무조건 이기려고 듭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이기며 살아가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게 이기려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런 내용도 아닌데 이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기고 지는 것 위에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기셨대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누가 보더라도 진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진 겁니다. 패배자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것입니다. 패배자가 죽게 되는 거예요. 승리자가 아닙니다. 패배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목도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셨다라고 하는 말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죽었는데 어떻게 이기셨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도 다 버렸잖아요. 버림받았는데 어떻게 이긴 겁니까? 진 거죠. 패배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겼다고 합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까?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위에 있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을 이루셨기 때문에 졌지만 사실은 이긴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 통치자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사탄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볼 수 있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죠. 근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동격으로 나옵니다. 같다는 거예요. 사탄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사탄을 왜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하는가? 왜 사탄을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탄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는 권력, 또 권세를 누리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에게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죄입니다, 죄. 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그러죠. 그 죄를 통하여서 사탄이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치권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 보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상의 임금이래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에게 천하 만국을 다스리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로 이기셨을까? 왜 사탄을 십자가로 이기셨을까? 그냥 이기실 수도 있지 않아요? 그냥 제압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냥 빼앗아 버리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즉시 사탄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좀 기다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에게 힘과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이 있었었죠.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바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바로 물러갔죠. 귀신아, 나오라. 그러니까 바로 나왔습니다. 귀신아, 돼지떼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자,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명령으로 사탄을 제압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탄을 마지막에 유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과 유향못에 던져 넣으실 수 있어요. 바로 무저갱 속에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제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그래요. 십자가 때까지 그냥 가만 두신 것입니다. 허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왜? 사실 왜 그러셨는지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건데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게 나사로 얘기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탄을 바로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십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나님은 어떻게 악을 이기시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이분이 썼던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탄의 타락 그리고 그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더 큰 사랑과 감사와 경배를 받게 될 것이다. 마침내 사탄을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범죄한 즉시 처벌하신 게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고통과 인내와 겸손과 고난의 시기를 지나 최종적으로 그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탄이 타락하자마자 즉시 주님의 권능이 발휘되었다고 해도 그분의 능력과 의로움은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전히 충만한 데까지 드러나지는 못했을 것이다. 무한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이 타락하여 수천 년간 죄를 범하도록 허용하여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더 온전하게 빛나도록 계획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 제물이 됨으로써 사탄을 이기고 승리하셨을 때 예수님의 영광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한한 절대적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을 제압하신 것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인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는 방법을 통하여 이기신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셨는가? 구체적으로. 자, 오늘 보면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이게 뭘 가리킬까요? 학자들은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율법이 아니라 율법에 따라 우리가 죄를 지었던 그 죄의 목록이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증서가 있는 것입니다.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있는 거예요. 이 증서는 하늘 법정에서 우리에게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증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서에 따라 우리가 심판받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의 무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증서를 붙들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야, 너가 지었던 죄를 봐. 이 죄 목록 좀 봐. 네가 이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래? 네가 이런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지었는데 지옥 가야지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정죄합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하나님께 고발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야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맞는 것입니까? 라고 고발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사탄에게 무기예요, 무기.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가지고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증서를 제하고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패배한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진 겁니다. 사탄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사탄이 승리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왜요?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죄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함께 제하여져 버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더 이상 사탄은 이 땅에서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기가 없어진 거예요. 무력화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무력화된 것입니다. 무장 해제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를 펼칠 수 없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통치와 권세에 있던 자들을 해방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십자가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이에요. 이기신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진 거예요. 그런데 지는 방법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두 가지 방면에서 승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미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므로 사탄을 정복한 것이고 두 번째는 사탄이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이기심으로써 사탄을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이기신 거예요. 지는 방법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진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이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으로 악을 이긴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불리한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로부터 풀려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정죄함이 없을 것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야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돌로 치려고 하자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치라 그래요. 그래서 막 치려고 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씩 놓고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로 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그 자리에서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조차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그림이 그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뭐냐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돌을 들고 우리를 치려고 그래요.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가 많은 자가 어떻게 지옥 가야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고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사탄이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사탄이 얼마나 죄가 많은데. 얼굴이 부끄러워질 거예요. 그렇죠? 내가 감히 돌로 칠 수 없는 존재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가늠한 이 정도의 죄는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죄가 뭐 가볍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돌로 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죠?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돌로 치라고 그래요? 이 죄는 너무나 사악한 죄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임받아 마땅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도 그 죄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죄입니다. 반드시 돌로 쳐 죽임받아야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단서가 하나 있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래요. 죄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분. 내가 대신해서 십자가 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 외에는 이 여인을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것만큼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말도 없는 것 같아요. 참 이 말을 들으면 참 송구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겠대요. 용서하시겠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있는데 집에서 놀다가 아버지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도자기를 깨뜨려버렸어요. 이거 깨뜨린 거를 아버지가 아시면 이 아버지가 막 노발대발하고 엄청나게 화내고 자기에게 엄청나게 막 화를 낼 것을 알고 있어요. 두려워 떱니다. 벌벌 떨어요. 아버지 퇴근 시간이 다가옵니다. 얼굴이 막 사색이 돼요. 손에 막 식은땀이 흐릅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요. 밖에서 아버지 오시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뭐 긴장이 되죠. 막 피가 멎는 것 같아요. 이제 큰일 났구나. 아버지 오시면 막 노발대발 하실 텐데 난 죽었다 막 이러면서 막. 예. 근데 아버지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괜찮아. 내가 다 용서할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야, 그럼 여러분, 그러면 이 아이 마음이 어떨까요? 막 그동안에 두렵고 긴장했던 마음이 막 녹아지면서 막 참았던 눈물을 와락 쏟아내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감정 여러분 아시죠?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죄인인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아요. 제 마음속에서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짓고 있는 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다 발각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 제 소리가 못 들으실 거예요. 더 이상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죄예요. 숨기고 싶은 죄예요. 창피한 죄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가 너무나 부끄러워요. 너무 송구스러워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 같은 죄인이 내가 뭐라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내가 뭔데? 내가 돌에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정죄감을 줘요. 정죄감을. 야, 네가 목사 맞아?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설교할 수 있어? 네가 그러고도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 야, 그런 죄를 지고 어떻게 얼굴 들고 교회를 다닐 수가 있어? 나 뜨겁지도 않아? 사탄은 늘 우리의 마음에 압박감을 줘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용서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를 용서하셨대요. 정죄하지 않는데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죄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이 말이 죄인을 돌이키기 위해 권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징계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권면도 해야 되고 징계가 필요할 때는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늘 죄인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똑같은 죄인임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로 이겨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실 패배한 거예요. 근데 지는 방법으로 이기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십자가로 이겨야 돼요. 제가 서두에 제 딸하고 그 테니스 쳤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졌지만 사실은 이겼습니다. 왜요? 저에게는 더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 딸은요, 무조건 이기려고만 해요. 제 딸의 목적은 이기는 겁니다.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기는 것이 그 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이기려고만 해요. 더 높은 차원의 목적을 가지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들은요, 이기려고만 해요.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저도 괜찮아요. 왜 그래요? 그 목적이 더 높은 차원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의 사이끼리 싸움하죠? 다툼하죠? 안 싸우나요? 예. 우리 집만 싸워요? 예. 많이 싸우는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왜 그렇게 싸웁니까? 부부끼리. 서로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이기려고.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기려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부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그것만큼 초라한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이겨서 뭐 하게요? 그렇죠? 부부는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기려고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습니까? 사랑하니까. 하나 되려고. 행복하려고 결혼했죠? 그렇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지는 거예요. 져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져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져야 부부의 완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건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로 이기는 방법이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그래요. 그게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깁니까? 서로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합니까? 서로 이기려고 해서 그래요. 서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에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해 달려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지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지는 것도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경건의 훈련이죠. 저는 유도를 배운 적은 없지만 그 유도를 처음 배울 때 넘어지는 것부터 배운다면서요? 낙법부터 배운다고 그럽니다. 자, 왜 그래요? 낙법부터 배워야 다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숙달되어야 더 높은 차원의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스킬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 배워요? 넘어지는 것부터 배웁니다. 넘어지는 것을 먼저 배워야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는 것 연습해야 돼요. 십자가 지는 것 연습해야 됩니다. 이기는 데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어요? 이기는 데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습니까? 져야 되고 십자가 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지는 법 가르쳐줘야 돼요. 너무 이기려고 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집니다. 경쟁하려고 그래요.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지는 법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 지는 법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온전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는 훈련을 하려고 그래요. 많이 노력합니다. 쉽지 않은데 지려고 그래요. 많이 지려고 합니다. 기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지는 게 달가운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심을 내려놔야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사역하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역자들을 앉혀놓고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분들하고 이렇게 부딪힐 때가 있대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성도분들이 오해할 때도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막 화를 낼 때도 있어요. 이런 일이 반드시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반드시 교역자가 먼저 머리 숙이고 죄송하다라고 말하라고 먼저 사과하라고 잘못 따지지 말고 먼저 죽으라고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냐고 그래야 주님 닮을 것 아니냐고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저는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늘 교회에서 그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고 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좀 억울하면 좀 어때요? 좀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남이 안 하는 것 좀 하면 어때요? 그렇죠. 남이 꺼리는 것 좀 내가 맡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이기는 거죠. 혹시라도 오늘 제가 말씀을 할까 말까 그러다가 그 우리 찬양팀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없을 거지만 예를 들면 우리 저녁 기도회 때 화요 저녁 기도회 때 요즘에 이제 사람이 제일 적어요. 적은 이유는 화요일 날 기도 학교를 하기 때문에 다 기도 학교를 가요. 그래서 화요 저녁 기도회 좀 적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화요 저녁 기도회 때 찬양 인도하는 것을 그래서 좀 꺼려한다.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면 좀 위축되잖아요. 아니면 찬양으로 뭐 이렇게 섬기는 걸 뭐 꺼려 한다든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고, 뭐 우리 찬양팀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그 자리 차지할게요. 제가 그 자리 섬길게요. 남이 꺼리는 자리잖아요. 남이 안 가려고 하는 자리잖아요. 남이 안 하려고 하는 자리니까 제가 그 자리 맡겠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 아닐까요? 만약에 그렇게 십자가 지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대견해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이기는 데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지는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십자가로 승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